출애굽기 43번 메시지 생명수를 마심 첫 번째. 성경에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은 사람이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흔하므로 위대한 성경 교사나 학자들은 그것을 많이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와 계시록과 요한복음 안에서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사람의 창조에 관한 기록 후에 생명나무와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먹기 위한 것이요, 흐르는 강은 사람이 마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제시됩니다. 성경의 끝에서 우리는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기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강하게 강조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의하면 주님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며 2절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음을 봅니다. 생명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흐르며 생명나무는 그 강에서 자랍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먹는 것에 관계된 약속이 있으며 22장 17절에는 마시는 것에 관계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14절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얻는다고 말하며 17절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마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인 요한복음에 또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 성육신 주셨습니다. 6장은 하늘에 속한 만나이시며 참떡과 산떡과 하나님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을 다룹니다. 57절에서 주 예수님은 먹는 것에 관하여 분명하고 강하고 명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7장은 계속해서 생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초막절의 끝날, 명절 큰날에 주 예수께서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거듭남을 다루고 4장은 생수를 마시는 것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깃기 위해 우물로 나아옵니다. 우물에서 그녀는 주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녀와 대화하시며 그녀에게 그분 안에서 생수를 찾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점에서 그분은 여자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그분이 주시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은 중요하고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방법. 우리는 성경에 언급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일상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취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임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방법이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더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 30여 년 전 내가 중국 대륙에 있었을 때 나는 오늘만큼 분명하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사역의 초기 몇 년간 나는 많은 복음 전파를 하였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생수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한 복음 전파를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 라는 영어 찬송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사랑했고 그 찬송에 깊이 감동되었으며 나의 복음 전파에 그것을 꽤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수이신 하나님에 관해 전파했지만 그 생수를 어떻게 마시는지는 나 자신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마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던 때에 생수를 마시는 것을 전파하다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와 같은 우스운 일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만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먹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먹는 것에 관하여 처음 메시지를 전한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나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주님으로부터 빛비침을 받은 후 나는 1958년에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첫 메시지를 전한 후 대만대학 교수로 있는 한 형제가 내게 와서 예수님을 먹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거칠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주님을 먹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가 처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주 예수께서 그분을 먹는 사람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 57절을 지적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는 다만 주님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형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해왔지만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좀처럼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법, 죄를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등의 많은 방법론에 대한 서적을 저술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먹는 법, 생수를 마시는 법을 말해주는 책을 압니까?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닌 사실. 젊었을 때 나는 주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말씀의 그러한 부분이 단지 비유나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실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없고 이것은 단지 비유나 은유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는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을 깊이 생각해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에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반석을 그리스도의 예표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석이 그리스도였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반석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담담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반석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선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에 나는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신령하였다고 말할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이해에 따르면 그 물은 물질적이었고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물이 흐르는 그 반석이 신령한 반석이었음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따랐던 신령한 반석이었음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하여 그 반석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었음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말씀에 근거 없이 이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비유나 은유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들임을 강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매일 매시간 나는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시려고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나 은유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음식이요 우리의 음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그분은 계속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그분께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것과 그 속 존재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매우 일상적인 것이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해 넣으십니다.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취하며 그분은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십니다.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먹고 마실 때 그 요소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실질적이고도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 됩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고기와 야채가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식물이 유기적으로 우리와 하나 되며 그것이 소화 흡수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일부, 우리의 섬유와 조직이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성경에 있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야 하는지. 마시는 것의 중요성.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마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 17절은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념에서 마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에는 생명나무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강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끝, 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가 먼저 언급되고 나서 생명나무가 언급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생명나무는 생명수 안에서 자랍니다. 그 사실은 나무를 나르는 것이 생수임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이것은 먹는 것이 마시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마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기본적임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활에서 먹지 않고는 견뎌도 마시지 않고는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성경의 순서에 의하면 음식이 먼저 제시되고 나서 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모두 그러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늘에 속한 만나인 음식을 말하고 나서 17장에서 계속해서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동일한 순서가 계시록을 여는 장들에서 발견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생명수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하는 계시록 7장 17절까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끝에서 그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말과 글에 있어서 마지막 말이 결정적이고 결론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결론지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결론짓는 말은 마시는 것을 먹는 것 앞에 둡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상을 밝히는 것은 먹는 것 아닌 마시는 것으로 마칩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실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한면으로는 심오하고 다른 한면으로는 실질적입니다. 그 실질성에 있어서 성경은 마시는 것과 관계있는 부름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마시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봅니다. 마시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더러는 우리 앞서간 모든 믿는 이들, 생수를 마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수세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타민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비타민을 그들 안으로 취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타민을 섭취하였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 앞서 가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많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시는 방법은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시는 것을 누렸지만 마시는 기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나는 다만 마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특별히 마시는 기술에 대해 다룰 부담이 있습니다. 비타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가지지 않은 채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매일 의도적으로 알고서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시는 기술을 안다면 우리는 알고서 의도적으로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실질적인 마심은 물론 마시는 법에 대한 지식도 소유할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에게도 마시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시편 36편 8절은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오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강이 많은 즐거움과 기쁨들을 포함합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구약의 성도들은 마시는 즐거움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께로 와서 마시라는 분명한 외침을 바라셨습니다. 마시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완성하는 사역과 보수하는 사역.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유다, 바울을 포함한 많은 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그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바울의 글이 없다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가 완성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의 글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문장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신성한 계시가 바울을 통하여 완성된 후 많은 손상이 있었고 요한이 등장하여 파손된 것을 수선하였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과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으로 끝맺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바울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 곧 완성하는 사역과 보수하는 사역 모두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다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먹였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먹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우리가 모두 한 성령을 마셨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모두 다룹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물을 공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바울의 마지막 글 후 적어도 2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이 보수하는 사역이었으므로 그의 복음은 보수하는 복음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이러한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 손상을 수선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참된 복음 안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또한 강조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계시록 안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사역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을 명백히 가리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길이 없습니다. 생수를 마시는 법을 아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을 마시는 법에 관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모든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